새벽부터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많이들 오셔서 한 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육부서와 함께 고난주간에는 미디어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 또 스마트폰, 인터넷, 일주일 동안 좀 자제하시고 기도하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대감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며 무력감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비전은 빛바랜 낙엽처럼 낡아지고 삶이 주는 경이로움이나 희망은 서서히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더더욱 의욕상실감에 빠지기 쉽고 무력감에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엄청난 절망 속에서 새롭게 시작한 노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노아는 인류 최악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60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대홍수의 심판으로 사라졌습니다. 600년 동안 보았던 산도 사라졌습니다. 강도 없어졌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친구도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사람 다 죽었어요. 아니,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젠 집도 없습니다. 동네도 없어졌습니다. 도시도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가꾸던 논과 밥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60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큰 재앙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1년 10일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자기 가족만 남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아라랏산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지나간 곳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절망뿐입니다. 그는 앞으로 혼자 아무도 없는 세상에 가족만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무력감에 빠지지 않는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노아는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새롭게 시작했습니까?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예배로부터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성경에 제단을 쌓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저는 항상 이 창세기에 처음 기록하는 것은 주목해야 된다 했죠. 여기 제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즈베아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뭘 했습니까? 그는 놋 땅에서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는 자기 집도 짓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예배로부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노아가 대홍수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절망적인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에 짐승을 태울 때 다 암수, 짝으로 태우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넣으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은 이미 이 예배를 염두에 두고 짐승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예배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뭐 바쁜데 예배 또 드리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예배를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자기 목숨처럼 지킵니다. 안식일 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노아는 지금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라 그랬죠. 일단 먹는 게 해결돼야 돼. 입는 게 해결돼야 돼. 잠든 게 해결돼야 돼.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가 살아있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예배가 죽어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도 죽어갈 것입니다. 노아는 폐허가 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는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더러운 냄새나는 돼지 우리 안에 갇혀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 아니 자기 스스로가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었습니까?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아버지 집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는 돼지 우리에서 나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치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기적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죠. 차라리 노아가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너의 행위가 착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제 악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담의 피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피가 온 인류에게 이미 흘러서 노아가 예배를 드려도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은 처음 아담에게 한 축복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다시 또 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예레미야 2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포악하여 대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노아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동물도 육식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하고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지구를 보호했던 물청이 사라짐으로 지구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인간의 수명도 확 줄어들고 몸도 약해지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육식을 허락하면서 단서를 하나 답니다. 그건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4절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면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합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의 피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불과 400년 전에 이 피의 중요성이 알려졌어요. 피가 온몸을 순환한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1616년 영국 사람 윌리엄 하비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의사들은 피가 몸속에 끊임없이 움직여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옛날에 유명한 왕들 그 몸이 안 좋아졌을 때 피를 뽑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피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미 BC 1500년경에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 과학이,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의술을 다 동원해도 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혈을 하는 거죠. 피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면서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 했어요. 피를 먹지 말라 금지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폭력을 금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아, 선지국 먹지 말아야지 딱 머리 떠올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핏째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신약에는 모든 음식 다 먹으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먹지 말라는 거 빡빡 세워가면서 먹겠다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이 먹지 말라 하는 거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는 피를 먹지 않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도 폭력을 휘두르며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산다면 그 피 안 먹는 거 소용없습니다. 핏죄로 먹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 존중입니다. 남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들, 부모님들, 자녀들 귀히 여기시고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하면 상처 되겠지? 하지 마세요. 네, 상처는 말 하지 마세요.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가 많아요. 상처 주는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하여 평생 마음에 불구가 되어 삽니다. 상처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포악해져요. 왜 포악해집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포악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력을 쓰는 거예요. 그게 포악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를 내린 이유를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 죽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 죽이는 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칼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오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칼을 도로 집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를 보면서 철칙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남을 해치거나 아프게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미소를 보내기 바랍니다. 그게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미소를 보내고 한번 손잡아 주세요.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이 미소를 보내면 경계를 푸는 거예요. 미소를 보내면 아, 너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 미소예요. 근데 인상 쓰면 어떻게 돼요? 너를 해치겠다,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럽게, 난 원래 좀 인상이 험상궂습니다, 이런 분 있죠? 네, 고치세요. 네, 고치면 돼요. 네, 웃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9장 6절 같이 읽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구절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제도가 탄생하는 기원을 열어줍니다. 사형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환경이 다 폐허가 된 무서운 대홍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합니까?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과 함께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유명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쪼갠다, 끊는다 이런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이 창세기 9장을 쓰고 있는 시대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서는 시대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을 시내산인지 아니면 그 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그 광야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창세기를 쭉 얘기하는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베리트라는 단어,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할 때 이 언약을 하는데 특별히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쪼갠다, 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언약은 짐승을 반쪽에 놓고 양쪽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하면서 언약을 걸어요.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대홍수의 심판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비만 오면 홍수 오는 거 아니냐. 좀 소낙비만 쏟아지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가. 라는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맺어요. 그 증표로 무지개를 말씀하십니다. 9장 13절에 15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는 히브리 말로 이 케세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부린다, 함정을 파놓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포표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좀 재밌어요.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 무지개를 보여줄 때마다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아 하나님 다시는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표시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내가 내 무지개를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자, 이 무지개를 누구를 위해 보여줘요? 하나님을 위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이걸 보고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지개가 나타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너희 기억하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려 하다가도 용서를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보시고 죄를 심판하기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용서의 언약이며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자의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위로 요렇게 생겼어요. 위로 이렇게 생겼죠. 이게 활이라고 했죠.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땅을 향하는 거고 이렇게 생겼으면 위를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게 놨어요. 화살이. 위로 향하게. 참 재밌죠. 이런 보통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서로 쌍방을 약속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해도, 우리는 뭔가 결심을 해도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고 그것을 약속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세우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앞에서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심판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었지만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언약을 듣고 나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지. 그 이름대로 그는 안식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지금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은혜를 약속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수백 번도 넘게 대홍수가 나서 인류는 계속 또 멸해서 사라지고 또 멸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지개 언약, 은혜의 언약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구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노아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우리에는 마음이 온이로 돼 육체가 약하여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우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는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피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피가 아니에요. 언약의 피.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심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게 되는 것, 이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도둑도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장녀도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강도도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살인자도 변합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은 이 보혈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는 심판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탕자가 다시 새롭게 살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반지를 끼워주며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것은 탕자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최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첫 번째로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죽음과 같습니까? 사방이 절망의 물로 덮었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처럼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무너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소망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 높이면 우리 인생도 올라갑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일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돼지 냄새 나는 모습으로 왔을 때 야, 냄새 난다,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탕자를 와락 껴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없는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을 얻지 못하면 두려워서 앞을 향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간 자가 차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지향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잠언 14장 32절 하나님의 말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심지어 죽음이 와도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운이라고 말을 해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미래에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포기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두려워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일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이다. 저는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무력해지지 마십시오. 스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을 캐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안에는 끝장이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은혜만 있습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